로마서 42번 메시지 생명 안에서 개인주의로부터 구원됨 로마서 5장 10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부분을 종결짓고 또 다른 부분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화목해하는 죽음과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생명을 다 다룹니다. 화목은 구속과 칭의를 내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구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롭다 함을 받고 그분과 화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 주관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뒤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화목이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에 5장 10절에서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에 관해 말할 때는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개인주의로부터 구원받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곱 가지 소극적인 것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곱 가지 소극적인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첫째 항목은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타락한 몸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자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이 죄의 법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행하는 악의 능력입니다. 둘째 항목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환경 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다음 세상적으로 되도록 양육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역시 주관적인 문제, 즉 우리의 조성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성 안에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조성체의 요소입니다. 셋째 항목은 천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연적인 생명과 천연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성체 자체가 천연적입니다. 이 모든 천연적인 요소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천연적인 생명,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기질, 천연적인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천연적인 요소들은 우리 존재의 깊은 속에 있으며 죄의 법보다 더 깊습니다. 죄의 법은 주로 우리의 육신과 관계되지만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개인주의, 즉 개인주의적으로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주의적으로 되려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가를 우리의 결혼 생활이 드러냅니다.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의존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존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한 무리의 개인주의적인 믿는 이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분의 의도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개인주의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또한 우리를 분열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에 관해 매우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 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제한받고 묶이는 것이며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어디에 하나가 있습니까? 역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가 결핍되어 왔습니다. 하나 대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왔습니다. 모든 분열은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분열의 요소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여섯째 소극적인 항목은 자아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의미하는 바 자아의 모양이란 천연적인 자아의 모습과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자아의 모양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아의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의 모양으로부터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몸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결국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 변형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칭의와 생명과 건축.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완전한 묘사인 로마서는 먼저 칭의의 문제를 계시합니다. 칭의는 생명을 낳기 때문에 칭의에 관한 부분의 뒷부분은 생명을 다룹니다. 생명은 건축으로 인도되는데 그 건축은 로마서의 종반부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세 단어, 즉 칭의, 생명, 건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칭의도 생명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한 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집인 교회의 건축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는 칭의로 시작하여 생명으로 계속 나아가며 건축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고 구속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화목된 자들인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게으르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해 교회 생활 안에서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칭의로 시작하여 우리는 반드시 건축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생명의 체험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을 체험하지 않고 건축을 갖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길이 없습니다. 건축의 최대 장애. 당신은 우리 자신들의 건축의 최대 장애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변화를 다루고 나서 12장에서야 몸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몸의 건축은 이 모든 것 뒤에 나옵니다. 칭의는 1장부터 4장까지에 있고 성화는 5장부터 8장까지에, 변화는 12장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12장 4절로부터 시작하여 바울은 몸의 건축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천연적인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건축될 수 없습니다. 함께 건축되려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남아있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갖고 있는 특이한 사상들, 관념들, 상상 등은 우리를 함께 건축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제어하기가 더 어려우며 우리의 완고한 의지는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킵니다. 비록 교회가 1900년 이상을 존재해왔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직 건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은 주님이 신부, 즉 단체적인 실체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지적합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건축과 신부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분과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신과 협력할 다른 이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 중 수년 동안의 내 체험을 통해 나는 몸의 건축을 갖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 심지어는 인간적인 불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건축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합니다. 언젠가 주님은 그분이 갈망하는 건축을 가지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께서 그분의 교회 건축의 역사를 완성하시도록 기꺼이 허락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담은 아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위한 성도들의 참된 건축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열어드린 주님이 건축을 가지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자신들 안에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매우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당신이 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을 당신께 열어드리고 기꺼이 당신을 따라 함께 가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긍휼을 인해 우리 자신들을 당신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소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함.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얼마만큼 건축되었는지를 시험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와 하나입니까?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배울 기회를 갖습니다. 만일 내가 아내와 건축될 수 없다면 나는 다른 이들과 건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여러 차례 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내나 남편과 또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건축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몸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건축입니다. 건축은 전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나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관념이나 느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 봉사의 몇 가지 면에는 조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의지 안에서 매우 강해서 항상 일들이 자기의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강한 의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질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들의 특이한 관념들과 느낌들 역시 몸에 손상을 주는 이질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곤란을 겪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처리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에 대한 문제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지적합니다. 교회 생활의 외적인 환경은 우리의 내적 존재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어떠한가를 드러냅니다. 결혼 생활 역시 우리를 이런 문제들 안에서 드러냅니다. 아내나 남편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충분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서 드러내심을 인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분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꽤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우리를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산산조각났고 우리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발견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결혼 생활보다 더 우리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심도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상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내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극적인 주관적 요소들로부터 생명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제 자신 안에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긍휼을 바라며 당신을 앙망합니다. 저는 당신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당신의 손안에 둡니다. 주여, 저를 제단 위에 있게 하시고 당신에게 열려있게 하소서. 당신의 건축을 위해 당신이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소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건축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몸 안에서 건축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갈망에 따라 주님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함. 만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우리가 그분께 열려지도록 주님께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그분이 우리 존재의 각 부분들을 다루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한 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의 문제는 이 나에 의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그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교리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담대히 선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강해질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자극될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완고해질 때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 우세해지게 되는 한 주 예수님은 우리 속의 보좌로부터 끌어내려지게 되고 우리 속에서 사실 기회가 없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린다면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교리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일 것입니다. 드러남과 구원받음. 결혼 생활이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 다 몰래 주님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 아내나 남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생활 중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혼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교회가 완전하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 교회 생활과 이혼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 생활을 꿈꿉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의 신혼 생활이 끝날 때 그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 그들은 그 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정하심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결혼은 그분의 목적 성취를 위해 신성하게 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안에서 드러날 때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드러남은 주님의 구원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사실 기회를 갖습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나 교회 생활 안에서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를 비난하지 말고 교회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주님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은 주여 이런 상황을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여, 당신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하소서 라고 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구원하시는 생명은 오직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기회를 가질 때에 역사합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사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실제적인 처리를 내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특히 우리의 개인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드러내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건축되려면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드러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적 존재를 주님께 내맡길 것이고 주님은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사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생명이 우리를 개인주의적인 것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개인주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